열왕기하 3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매 새벽마다 나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중에서도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열왕기는 왕들의 기록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 즉 이스라엘의 역대 왕, 왕의 시대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현장에서 신문기자가 기록하듯이 한 것이 아니고 후대에 지난 역사를 평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관점이 무엇인가? 이제 역사를 어떠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석하고 교훈을 남기는가가 같은 시대를 보아도 천차만별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계에서의 교과서 논쟁도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 관점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읽어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전혀 어긋남 없이 바르게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매일매일 이 사관에 대해서 암기하듯이 한 번 더 이렇게 지금까지 읽어왔던 부분을 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신명기 사관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역대기는 조금 다른 관점이죠. 그러면 신명기 사관이란 무엇인가?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전이 무너지고 왕국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왕국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선민, 구속받은 민족의 역사가 끝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왕조만 무너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로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지 20, 30년 후에 이제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의 교훈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 역사관의 핵심은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왕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역사는 대개 왕조시대의 왕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사실 구분하는 방법이 그 위에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의 교과서에도 현대사에도 역시 공화국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부터 이어지는 열왕기는 솔로몬부터입니다만 이제 그 솔로몬부터 남북 왕국의 분열과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핵심 여호수아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가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고난의 상황이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이미 저주의 싹이 싹 트고 있어서 결국 나중에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죠. 즉 열왕기의 흥망성쇠의 키는 열쇠는 바로 순종이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신명기계 역사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관이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던 그 왕국 시대의 그 은혜를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철저하게 지난 역사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고 다시 정위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임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우리의 역사를 쌓아나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이제 신명기관에 입각한 주요 메시지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결국 말씀 순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고 이 폐악한 시대에도 자세히 보면 남은 자들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 것입니다. 왕조가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다 끝났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세상 모두가 여호와를 부인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한 남은 자들이 숨겨져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은 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결국은 지도자가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서 있느냐 아니냐가 나라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있는 곳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는 리더십에 속해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멸망했지만 민족은 결국 멸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또 선민을 보존하신다 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이제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장까지는 아합 왕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 있어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다면 기적이 필요 없죠. 기적이, 오늘날에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주로 선교지입니다. 이 기적 없이는 하나님을 입증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듣는데 그대로 믿으면 기적 없이 더 큰 축복이다. 내가 보지 않고 믿는도다 더 믿는 자도 더 복되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잘 믿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곳에서는 굳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고, 왜? 말씀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불신의 시대요, 악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본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잘 믿는다면 굳이 기적이 필요 없기에 하나님을 잘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더 깊은 영적인 수준 있는 기도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 이제 여호람 시대에 대한 중요한 평가를 오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잠깐 동안 한번 앞부분과 연결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뒤에가 그 시대가 뒤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읽을 때 이거 되게 헷갈렸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헷갈렸고요. 나중에 역사서를 보며 정리할 때야 좀 이해가 됐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동명이인이죠. 북왕국도 남왕국도 마침 그 왕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아합의 아들 왕이 되는데 여호람이었더라. 자, 오늘 말씀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여덟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성경을 꼼꼼히 메모하면서 읽어가다 보면 아 이상하다 금방 본 것 같은데 하고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17절로 돌아가 보시면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에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3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의 여덟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앞에서는 여호람의 남유다왕 여호람의 2년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등극을 하는데 3장 1절에는 여호사밧왕 18째 해에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궁금함이 없으시면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궁금하실 분들 몇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왜냐하면 저도 성격이 막히면 계속 거기서 머물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제 섭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 은퇴하고 아들을 여호사밧 왕이 조기 은퇴하고 뒤로 물러나서 이제 아들을 왕으로 즉위는 시켜요. 그런데 여전히 섭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람의 왕의 여호람의 2년째 해. 그런데 이 3장에서는 여전히 그 남유다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이는 결정권자는 여호사밧이었다. 그렇게 봐서 여호사밧의 18째 해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왕은 그 아들 여호람이지만 실제 결정하고 끌어나가는 것은 섭정왕 여호사밧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실제 왕은 아들에게 주어졌는데 실제 전국을 이끌어가는 결정권자는 여호사밧이었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여호람과 더불어서 모압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3장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배경 설명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핵심.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요청과 기도는 들어주실 필요가 없는데 엘리사의 오늘 본문의 말에 의하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질문을 하느냐,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묻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낯을 보아서 얼굴을 보아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모압을 정복하라 하는데 모압을 다 이겨놓고 사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모압의 왕이 완전히 패하게 되니까 자기의 큰 왕자, 이제 왕의 계승권자를 불태워서 번제로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이 조금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학자들의 정리된 견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의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압 군사들은 자기의 다음 왕이 될 왕의 왕자를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걸 보고 사생 결단으로 분노가 올랐다는 거야.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그 경로가 이스라엘에게 임해가지고 즉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걸 보고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야 쟤네들이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 안 되겠다 하고 철군을 했다. 이것이 이 부분의 전체적인 거의 합의된 그런 해석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제 모압을 완전히 진멸했으면 그 뒤에 역사가 또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어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또 더 이상 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냥 철군을 해서 임무를 완수하는데 실패했다. 이것이 오늘의 전체 결론입니다. 자, 여호람 시대를 잠깐 보았습니다. 여호람에 대한 평가, 이것은 바로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는 종교개혁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로보암 시대부터 내려온 그러한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철폐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분적인 개혁에 성공한 왕으로 그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여호와 보시기에이다. 우리가 오늘 참으로 고난 중에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하게 그 고난을 통과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